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5월부터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규제가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달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들을 한 번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로 발병 상황에 따라 점진적 또는 단계적인 재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스티븐 한 국장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5월 1일이 경제활동 재개가 목표라면서 그 목표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당국자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55만 명과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 세계 185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85만 명과 11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이후 일본 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감염된 700여 명의 일본인들을 포함해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3월 5일 이후 38일 만에 하루 100여 건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108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 중 98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확진 사례가 1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재확진을 받은 사람이 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치 환자가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확진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는 한국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어 총 1,537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217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일 이후 일주일 만으로 주한미군 내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 수십만 회분이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진단키트를 실은 미 연방재난관리청 화물기가 14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라면서 60만 회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로 직접 인도되며 추가로 15만 회분은 유통업체를 통해 보급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이 50개 주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어제 원유 생산량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 OPEC과 주요 10개 산유국들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 중국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주재 아프리카 각국 대사들은 지난 11일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보낸 공동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제재법 원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내용입니다.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쿠웨이트 등 7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에 추가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원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금융 제재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이 9일 대북 제재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말 제정된 새 대북 제재법인 원비어법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비어법에 담긴 새 제재 조항이 오는 18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원비어법은 미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제정한 세 번째 대북 제재법으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줄임말인 브링크 액트로도 불립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의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정부를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에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은행 등 해외 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 혹은 대북 제재 대상과의 직간접적인 거래에 고의로 연루된 미국 금융기관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을 지역 정부에 부여한 겁니다. 이 밖에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하기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불법 대북 교역에 관한 제재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석탄, 철, 섬유 등을 거래하거나 해상 운송 혹은 인신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원비어법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의 제3자 금융 제재 조치가 초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에 원비어법은 미국이 김정은과 김 씨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가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원비어법은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국 대형은행의 달러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재단 연구원은 VOA에 미중 관계의 복잡한 요인 때문에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들의 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부과 조치만으로도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관의 원비어법에 따라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근접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선제적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무부의 대북 제재 관련 금융 제재는 중국의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B은행 등 소형은행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3자 금융제재 확대 조치는 대북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중국 건설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후 의원은 최근 VOA에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제재 확대 적용을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7개 나라가 추가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쿠웨이트 등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있다고 지목한 나라들의 보고서도 이번에 제출돼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10일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 보고서 7개가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를 추가로 낸 나라는 호주와 벨라루스, 쿠웨이트,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3월 22일 이후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건 쿠웨이트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베트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들은 2018년 미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지목한 29개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는 정보통신 IT업계와 의료계, 베트남에는 IT업계, 그리고 쿠웨이트에는 건설업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제출한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10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3월이 제출 기한이었던 중간 보고서를 내지 않아 이번 제출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첫 보고서 제출입니다. 쿠웨이트는 앞선 중간 보고서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모두 904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쿠웨이트 내 북한 노동자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지난해 6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 송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치민과 하노이, 하이퐁 등 3개 도시에 모두 94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51명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 43명의 나머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행 조치가 담겨 있을지 관심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쿠웨이트, 베트남의 보고서 제출로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 중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10개로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목한 전체 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영양지원 물품이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와 관련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쿤리 아시아 지역 본부 대변인은 9일 세계식량계획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대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지원 제공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아직까지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는 49개 위기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1,22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며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적십자연맹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제인도주의 단체와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국경 없는 의사회와 유니세프가 지원한 개인 보호 장비 등 방역 의료 물품은 지난달 말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연맹의 대북 지원 물품의 북한 도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지원 물품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물품 전달을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도 2월 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9일 식량 안보와 영양 분야의 대북 지원 물품이 지난달 26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영양 강화 곡물과 비스킷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 대상에는 임신 수유 중인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 유치원생, 소아병동의 어린이 환자, 기숙학교 재학생, 그리고 결핵 환자가 포함됩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지원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사치품 정의에 대한 수정을 긍정평가했는데요. 다만 제3자 금융제재 시행이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반입을 금지한 사치품 중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치품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BOA에 이중 승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재단들은 NGO 트레저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UN 제재위원회 이제 면제를 받는 거를 어플라이 하는데 어떤 때는 오케이, 어떤 때는 not okay.
박기범 국장은 동일 품목에 대해 재무부의 상반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유엔과 미국이 사치품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자체적인 사치품 명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재무부 관리를 인용해 관련 규정 수정에 따라 지원단체들이 구급차와 노트북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구급차를 고급 자동차로 규정한 가운데 유엔 제재위는 유니세프가 신청한 북한 반입 구급차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랩톱, 노트북 컴퓨터도 북한 내 의료 지원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북한 반입을 위해선 유엔과 미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지원단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사치품으로 규정된 레크레이션 장비도 물리치료 등 의료 용도로 사용된다며 재무부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는 데 대해 지원단체 관계자는 지원 관련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대한 발표가 금융기관들을 더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항상 재무부에 더 강력한 보증을 요구해왔다면서 재무부가 이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 지원 관련 거래도 꺼리고 있다고 토로해왔습니다. 반면 대북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가 유엔 결의와 미 국내법 등을 통해 계속 시행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이행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자금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금융 채널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첫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사회 내에서 완전한 투명성과 적시에 공공보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자료 수집과 바이러스의 기원과 특징 확산에 대한 분석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엄청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시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지금은 전염병 확산에 관해 상호 비난을 하며 책임을 물을 시기가 아니라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전염병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s not the day for recriminations and accountability. We need to make clear that th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폼페오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완전한 투명성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is a global pandemic and this is the time for every country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at. To do that, you have to be honest.
이어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till working on this problem set. There's still data that these good people need so that they can perform their analysis.
지난 9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각국 정부의 투명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에 투명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구실로 인권을 경시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을 침묵시키고 인터넷을 대대적으로 검열하는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바이러스 대응을 구실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국가들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의 스벤 위르겐선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간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협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자주의 협력이 있어야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내 41개 주 150개 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정보는 국가 안보와 억지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미군의 전체적 감염 통계만 공개하고 개별적 기지 감염 상황 등 세부적 내용은 비공개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뉴스위크가 보도한 미군 기지별 감염 통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해외 미군 기지 감염 상황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대 단위 수준의 대비 태세 관련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시 작전 보안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작전 활동이나 억지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지 사령관이 코로나가 전략적 억지력이나 대응을 담당하는 부대들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방부는 관련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거나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현지 사령관들에게도 이런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의 싸움에서 투명성 담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군 지도부는 부대와 가족, 민간 지도자, 언론 등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역량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세부 내역 비공개 방침은 기지 내 바이러스에 따른 사망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그런 상황이나 기타 보건 위협 상황이 일어난다면 개별적으로 기지와 지휘관들이 지역사회 보건당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미군 관계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3,054건으로 이 중 현역 장병이 2,031명이며 사망자는 13명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기지별 감염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 내 41개 주 150개 미군 기지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특히 9개 주에서 1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샌디에고, 노포크, 잭슨빌, 샌안토니오 내 해군 기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아담 킨징거 공화당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는 더 투명해져야 하며 군은 기지별 감염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지방뿐 아니라 평양의 의료체계도 너무 취약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능한 서방국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의 의료체계에 정통한 소방국의 한 전문가는 9일 익명을 전제로 VOA에 북한은 지방뿐 아니라 평양의 의료체계도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적십자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염병에 걸리면 이를 검사해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평양의 의사들조차 수술에 필요한 약을 장마당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진단 키트, N95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사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 모두 평양의 병원에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최근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번에 관심을 끌었던 중환자실도 평양에선 국제 기준을 갖춘 곳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은 격리병실 혹은 감염병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음압 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대개 이런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뉴욕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인 김권수 씨는 9일 VOA에 주실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보통 병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한 분께서 5명, 6명의 환자를 볼 수가 있지만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한 분께서 환자 2명 이상 솔직히 이제 보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중한 환자들이고 많은 이제 약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예, 그래서 우선 간호사 한 분께서 이제 2명 이상 거의 안 보는 편이죠. 1명 이렇게 본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의료진이 이제 더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벤틸레이터 필수죠. 인공호흡, 음압실, 우선 그 두 가지가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음압 격리 병실은 특히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 병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전문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중환자실은 평양의 주요 병원에서는 볼 수 없다며 중환자실이란 명목을 갖춘 소수 병실을 일부 확인한 결과 환자 여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등 현대적 기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과 돈주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중국에 가서 치료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붕괴된 의료체계가 지방은 더 심각하다며 북중 지정학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를 적어도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확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이례적으로 석 달째 봉쇄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대응은 과거나 지금이나 보건 중심이 아니라 체제 보호 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김명 씨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를 통해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의료체계는 취약하고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열악한 보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받은 지 오래됐다며 북한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도 앞서 VOA에 북한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그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건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그 정체를 밝혀내는 거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서방국 전문가는 북한의 의료 체계가 체제 문제와 직결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주민들에 대한 치료보다 전염병 방어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이틀 늦게 12일에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보다 하루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북한 전역의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 차례 또는 특별한 경우 두 차례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발표한 일정보다 이틀 늦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영준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을 지난해 대비 각각 4.2%, 6%를 증액한 가운데 특히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렸습니다. 또 올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새로운 대미 외교 진영 인사와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이중고 속에서 북한이 내놓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북한은 또 앞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당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입니다.
리선권 동지 김여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됐다가 이번에 다시 예전 지위를 되찾은 겁니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한국 청와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 데 이어 김 위원장에게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담화를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리수용과 리용호로 이어지는 강경파 정통 외교 라인이 물러나고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 자리에 오른 리선권 외무상과 함께 대미, 대남 관계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노이 이후에 강경했던 대외 라인이 퇴조하고 하노이 이전까지를 책임졌던 그 김여정, 김영철, 리선권 이쪽 라인이 부활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명실상부하게 더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대미 라인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더 위상이 제고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미 협상에 있어서 전문 외교 관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관계에서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하는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습니다. 북한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달성이 불투명한 5개년 경제발전 전략 대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맞아 이마저도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원래는 그걸 신년사에서 부문별로 목표들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년사를 안 해버리고 전원회에서 그냥 10대 목표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올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년사를 대체하는 비상 방식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시 축소하고 변경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죠.
한국통일부 여상기 대변인도 1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보건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는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올 예산의 47.8%를 경제건설 분야에 쓰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 말하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아마 정치적으로 좀 더 나은 길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금 북한 경제 여건 또 경제 구조로 볼 때 북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개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그 잘못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기저질환을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제도 개혁과 인적 자본 확충이 시급한데 여전히 보여주기식 건설 분야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고인민회의나 당 정치국 회의에서 별다른 대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대화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평양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섣불리 움직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선을 고착화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로우키 모드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관찰해 나가겠다라는 태도가 훨씬 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편 북한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별다른 설명 없이 당초 발표했던 일정보다 이틀 늦게 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실내에서 수백 명의 대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약 20회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 상공에서는 여러 종류의 미국 정찰기가 포착됐습니다. 4일과 7일, 10일에는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 8일에는 해군 소속 EP-3E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항공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또 중간중간 RC-12X 가드레일과 같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기들도 서울과 경기 남부 상공을 비행한 모습이 관측됐고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가 한국 서해와 중부, 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가 포착된 횟수만 20여 회로 최근 빈번해진 출격 양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정찰기들이 포착됐다는 건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켠 채 비행해 군용기를 추적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식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찰기들이 과거에 비해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정찰기들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노출한 채 비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미군 정찰기 등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항공기대 비행 목적을 묻는 DOE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번해진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과 북한의 도발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노콜사이는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혹은 당일에 정찰기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3월 말 한반도 상공에는 여러 종류의 정찰기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한반도 서해 일대에 나타났는데 북한은 얼마 뒤인 21일과 29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1일 전술 유도 무기 시범 사격을 보셨습니다.
노콜사인은 자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 정찰기가 한반도에 자주 출연한 시점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1월 초 그리고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을 예고한 지난 연말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가 일부 겹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에 나타난 정찰기들은 대부분 미사일 발사 전 통신 신호를 감청하거나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 등을 감시한 것으로 35W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했으며 EP-3E도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한반도 상공에는 미 공군이 단 두 대 보유한 RC-135U 컴뱃센트가 출격했는데 이 정찰기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과 탄도미사일의 궤도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보유해 최근 하루에만 수해 포착되는 RC-12X 가드레일과 EO-5C 크레이지 호크 역시 통신과 신호 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미국의 정찰 자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부터 한국 중부 상공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미상의 비행체의 포착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미상의 비행체들은 호출 부호만을 공개하고 있어 소속이나 항공기 종류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레이더 24와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이 비행체들은 2월과 3월 주로 충청남도 천안과 태안, 평택 등 한국 중부 일대를 수십 회 돌았지만 3월 말부터는 서해와 남해 등으로 위치를 옮겨 비행 중입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11일 오전 2시에도 이들 비행체 중 한 기가 태안 인근 서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정찰기들이 위치를 노출시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Fundamentally, we don't know. I mean, you know, if they turned their transponders on, then they clearly were not only planning to have the South Korean side.
미 정찰기들의 출격이 빈번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트랜스폰더를 켰다는 건 북한 등에 이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사거리 300에서 1500km 미사일들의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정보 당국조차 북한의 어떤 미사일들이 이중 사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은 10일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모호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이것이 핵무기인가 발사 이전의 모호성과 의도치 않은 분쟁 확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당국조차 북한의 미사일들 중 어떤 것들이 이중 사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 사용이란 목표물의 특성 혹은 공격 목적에 따라 재래식 탄두 혹은 핵탄두 어느 종류든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체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화성 14형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는 핵탄두만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추정이 가능한 이 미사일들의 정확도의 한계 탓에 핵 이외의 다른 탄두가 실릴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입니다. 이 미사일들의 재래식 탄두나 화학 탄두를 탑재하는데 기술적 장애물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재래식 그리고 화학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KN2, KN9 등의 재래식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핵탄두를 개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300에서 1500km 사이의 미사일의 경우 이중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 미사일 조직이 미사일 무장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병국에 배속된 미사일은 2019년 처음 시험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종류를 포함해 모두 핵공격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커드와 노동을 포함해 북한군 전략군에 배속된 미사일들은 핵 전용 혹은 이중 사용 미사일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진 핵분열 물질의 한계 때문에 북한 미사일들 중 극히 일부만이 핵탄두로 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대국이 알아내기 힘든 모호성을 이용해 상대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욕망에서 이 같은 무기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들 중 어느 것이 핵무장인지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 미국은 유사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최선의 제안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NBC 방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3월 31일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이 매체에 한국의 최종 제안은 미국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협상이 여름을 훌쩍 넘겨 11월 미국 대통신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 아는 한국 관리는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는 미국이 지나친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 관리는 13%의 분담금 인상은 결코 적은 게 아니라며 미국이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애초에 한국이 낼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 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중국이 UN 인권이사회 협의기구 위원에 선임된 것과 관련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UN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지난 6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협의기구위원회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의 장두환 공사가 선임된 것에 깊은 실망감과 반대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 UN 인권이사회 내에서 5개 나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위원회에 선임됐습니다. 중국은 1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장 공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17명의 인권 조사관을 뽑는데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기회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권 조사관들은 중국 정권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표현의 자유, 억압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과 같은 인권 유린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조사관들을 임명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2019년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대한 위험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속였다며 인권과 관련해 어떤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자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슬람교도들을 수용소에 가두며 인권 유린을 그러면서 책임 있는 국제 일원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나라가 인류에 대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비극적이고 심지어 이런 행동이 보상받는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행하는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에서 명성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장공사의 협의기구 위원 선임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8년 UN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인권 침해 국가들이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중국이 UN 인권이사회 협의기구위원회에 선임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는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의 장두환 공사가 북한의 편을 들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희생자들에 대해 UN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이 중국과 같은 억압적인 정부가 국제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 외교관이 협의기구 내에서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중국의 UN 인권이사회 협의기구 선임에 격분을 표한다며 미국 정부가 UN 인권기구들과 적극 관여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무명용사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미국 정부의 최대 유해 감식 프로젝트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전 직후 방부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했던 650여 구의 뼈들을 보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 종전 직후 송환돼 미국 땅에 묻힌 무명용사들의 모든 유해가 70년 만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불가 판정을 받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잠들어있던 무명용사들이 이름을 되찾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제니진 박사는 BOA와 전화통화에서 2018년 8월 공식 개장 허가가 난 뒤 2단계에 걸쳐 파묘 절차가 진행됐다며 어떤 정보도 추출할 수 없었던 무명용사 유해가 모두 감식 가능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7개 단계로 나눠서 개장하는데 지금까지 2단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에 73기 개장, 2단계에 추가로 117기를 개장했습니다.
일명 펀치볼 국립묘지에 70년 가까이 묻혀있던 867구 가운데 이미 개장한 200여 구를 제외한 652구를 실험실로 옮기는 대작업은 첨단과학을 적용한 고난도 감식 기법을 확보하면서 기획됐습니다.
저희 DNA랩에서 새로운 DNA 추출법을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5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런치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 랩은 저희 랩대로 뼈를 보고 흉부 X-ray 비유법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성공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867구가 1954년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수십 년 동안 무명으로 분류되어 온 건 DNA 분석법이 개발된 뒤에도 시료를 전혀 채취할 수 없었던 뼈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송환 당시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긴 항해를 앞둔 시신에 시신 방부 처리 용액 포르말데히드 처리를 하면서 유기물을 모두 녹여버린 겁니다. 이후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DNA 감식연구소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정보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무명용사 유해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진 박사가 소속된 하와이 소재 감식소는 빗장뼈로 불리는 유해 쇄골을 70년 전 엑스레이 기록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흉부 엑스레이로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정말 수만 개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전혀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수천 장씩 보여주면서 이거랑 똑같은 사람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을 한 거예요.
2018년 7월 상사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소식에 묻혀 세간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던 무명용사 유해 감식이 뒤늦게 미 국방부의 최대 신원 확인 프로젝트로 떠오른 건 이런 노력 덕분입니다.
모든 600구 넘는 유해들이 다 재개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다른 여러 가지 북한에 송환받은 유해들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신원 확인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8구 가운데 26%인 144구가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혔던 무명용사의 유해로 집계된 건 이 같은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70년 만에 이름을 찾게 된 미군 용사의 마지막 여정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족과 이들의 2세, 3세 후손들입니다.
한국전 유족들이 사실 펀치볼 묘지 개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해가 현재 미국 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장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체 재개장 허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진행된 펀치볼 묘지 1차 개장과 2019년 6월 10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계속된 2차 개장에 이어 앞으로 5차례 추가 개장 절차가 남았습니다. 1, 2차 단계를 통해 이미 개장된 199의 유해 외에 462구를 담은 각 금속관을 성조기로 덮은 뒤 예를 갖춰 실험실로 옮기는 오랜 작업입니다. 전체 개장까지 5년에서 7년을 잡고 있지만 유해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유해가 혼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네 사람이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한 10년은 지금부터 잡아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무명용사들은 뜻밖에도 DPAA 감식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반도로 급파되며 남긴 작은 흔적이 이들의 잃어버린 이름과 가족을 70년 만에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43년 4월 13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며 미국의 첫 국무장관을 역임한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늘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미국 영토의 50%를 늘린 것이고 현재로 치면 20%에 해당하는 땅을 늘린 것입니다. 1800년 프랑스는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잃었던 현재 미국 중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로키 산맥 사이의 땅으로 17세기 프랑스 탐험가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이 왕의 땅이라는 뜻의 루이지애나라고 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장차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4월 나폴레옹 1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루이지애나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과정에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제퍼슨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 루이지애나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이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토대가 됩니다. 1958년 4월 13일 미국과 소련이 맞서던 냉전 시기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3살의 텍사스 청년 벤 클라이번이 러시아가 낳은 국제적인 음악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해 만든 첫 번째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음악대회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미국인에게 1등상을 줘도 되는지 물어봤고 후르쇼프는 그 미국인이 제일 잘했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상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벤 클라이번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화이며 그 후 미국은 1962년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만듭니다.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5월부터 경제 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